사람의 유일한 죄 복간 기독도보 제2-3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메시지에서는 복음에 관하여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의 유일한 죄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 기이한 것은 죄에 대한 사람의 관점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파할 때 죄의 원칙을 잘못 전합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하고 죄가 없다면 구주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한 것입니까? 죄라는 단어는 너무 일반적인 명사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범한 죄가 있고 나에게는 내가 범한 죄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범한 것이 같은 죄가 아니라면 어찌 우리에게 같은 구주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이 시작부터 끝까지 주의하는 죄는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는 문제와 침륜을 면하는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이 유일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천만 가지의 죄를 주의하지 않습니다. 천만 가지의 죄가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이 유일한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일한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생겼고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죄는 거짓말이나 교만이나 질투가 아닙니다. 물론 거짓말하는 것과 교만과 질투도 죄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편적인 죄들일 뿐입니다. 사람을 침륜에 빠지게 하는 문제에 대해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죄만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많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유일한 죄를 범했다면 당신은 지옥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간음을 하지 않았고 도박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이 죄를 범했습니다. 가장 청결한 형제나 자매일지라도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이 죄를 다 범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동일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죄가 있다면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의 항목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 항목들을 쓰자면 사흘 동안 밤낮 쓴다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사흘 동안 말한 이 모든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에게는 범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당신은 죄인인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왕래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죄란 살인이나 방화나 교만이나 질투가 아닙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유일한 죄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한 예를 들겠습니다.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도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합시다.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그에게는 많은 동료들이 있고 친척과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결혼을 하여 자녀도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가장 좋은 형제요, 가장 좋은 남편이요, 가장 좋은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회사 업무에 대해서도 조금도 게으르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신용이 있고 친척들에게도 좋은 친척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거짓말이나 질투도 하지 않고 모든 면에서 좋고 일반적인 도덕규칙을 다 준행합니다. 그는 진짜 신사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부모를 미워하는 아주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는 다 화목할 수 있지만 그의 부모와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양보하지만 부모에게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절 바르지만 부모에게는 예절이 바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만 부모에게는 화를 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친척들에게 잘 대우해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자신에 관한 도덕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범하는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한 가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과 비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반적인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큰 죄를 범했으니 그것은 부모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는 도덕적이고 예의 바른 신사입니다. 그는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여, 당신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없습니까? 당신이 사람들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친구들과 친척들과도 문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신은 예의 바르고 도덕적이지만 당신에게는 여전히 이 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나 자녀나 친구나 친척들과 관계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인인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이 살인하고 방화하고 양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은 하나님과 왕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에게는 이런 죄가 없고 저런 죄도 없다 라고 핑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유일한 죄는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100가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있지만 이 한 가지 유일한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유일한 죄가 우리 각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당신은 가정에서 좋은 자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집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유산 때문에 형제들과 다투다가 소송에 휘말린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형제들 간에 화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들이 당신을 중히 여기고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나라에 복종하고 일에 충실하고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좋은 국민인가 아닌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묻고 싶은 한 가지는 당신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 적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부인과 형제와 동료들과의 관계나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가, 남의 집에 불을 지른 적이 있는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와 어떠하냐고 물으십니다. 당신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합당하고 분명하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사이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철저히 해결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이 유일한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죄는 처음에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죄가 처음으로 세상에 들어온 것은 살인을 하거나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하거나 남의 부인을 차지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여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죄가 처음으로 세상에 들어온 것은 사람이 어떤 과일을 먹은 데에서 비롯되었을 뿐입니다. 죄가 세상에 처음 들어온 것은 탐색이나 도박이나 교만이나 질투나 살인이나 방화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한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회방한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한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즉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감히 만나지 못하는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바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가 생겼음을 말하며 하나님과의 합당치 않은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죄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를 연락하지 않으셨고 그의 재물에 대해 머리를 흔드신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에게 거절당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가인은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기 위하여 그가 고생하여 얻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죄가 이미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피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피의 위치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 있는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 익숙합니다. 탕자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탕자된 것은 아버지가 나눠준 재산을 탐색하고 도박하고 먹고 마심으로써 탕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날에도 이미 탕자였습니다. 그는 행실이 타락하여 탕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날 때 이미 탕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집을 나갔을 때 이미 탕자였고 먼 나라에 갔을 때 이미 탕자였습니다. 그가 실패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칠 정도로 타락되어야 탕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돈이 있든 없든 아버지를 떠나면 곧 탕자인 것입니다. 그가 탕자가 된 것은 그의 아버지를 떠나면 곧 탕자인 것입니다. 그가 탕자가 된 것은 그의 아버지를 떠난 잘못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약 그 탕자가 밖에서 돈을 벌어 본래는 5억이던 재산이 10억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를 선하고 충실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었더라도 그는 여전히 탕자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탕자의 행실이 타락했는가 타락하지 않았는가, 돼지를 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가 배고픈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가 생기지 않았는가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먼 나라에 있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탕자일 것입니다. 탕자는 돌이킬 때 이제부터 나는 돈을 모으도록 노력하여 밥을 얻어먹는 데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어야겠다 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돌이킬 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는 배가 고파서 신을 신발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만일 탕자가 아버지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면 아버지가 그에게 나가라고 했더라도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을 떠나는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가 곧 탕자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잡다한 많은 죄를 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잡다한 죄들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유일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죄인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범해야 죄인입니까? 죄인의 지위는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로마서의 이 세 장에서 보여주는 죄인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 차례나 대로 내어 버려 두사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보기로 합시다.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사람이 어두워졌나니 이 구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죄들은 죄의 근본이 아닙니다. 모든 죄들은 성경의 관점에서 본 이 유일한 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두워질 때 다른 죄들이 생기게 됩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는 위 문장을 이은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내어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범한 첫 번째 죄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몸을 서로 욕되게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범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말이나 교만이나 질투나 간음이나 살인이나 방화를 죄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병의 증세이지 병 자체는 아닙니다. 머리 아픈 사람에게 두통만을 치료하고 발이 아픈 사람에게 발만을 치료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좋은 의사는 병의 원인을 따라 처방을 내립니다. 사람의 유일한 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데서 비롯됩니다. 1장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잘못되었고 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어 버려 두셨으니. 이를 인하여는 위 문장을 이은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내어 버려 두셨으니를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죄는 더욱 많아지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다.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범한 것은 조물주를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들은 죄의 열매이지 죄의 근본이 아닙니다.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구절은 세 번째로 내어 버려 두사를 언급한 곳입니다. 이 구절 아래에는 그들이 범한 죄가 더욱 많습니다. 1장 29절에서 32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죄들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당치 못할 때 곧이어 많은 죄들이 생깁니다. 사람의 유일한 죄는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의 유일한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생겼는가 생기지 않았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큰 문제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에 있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이 제일 먼저 범한 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살인이나 방화나 거짓말이나 교만이나 간음, 시기 같은 죄는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과의 합당치 않은 한 가지 죄가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 당신은 이미 본래의 위치에서 떠났고 당신이 선 위치는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당치 않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오늘날의 수천 수만 가지 죄가 산출된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많은 작은 죄들을 처리했다 하여 자신을 올바른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죄인이여,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당신의 친형제들과의 관계나 부인이나 자녀와의 관계나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은 잘못된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이지 동생을 죽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연락을 받은 사람만이 크고 작은 죄들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모태로부터 나오기도 전에 형과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참 간사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과 외삼촌을 속이고 자신에게 이익 있는 일만 한 자이고 도덕성도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그의 형에서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노하여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동생의 겸비함을 보고 용서했습니다. 에서는 무조건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연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합당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수단은 옳지 않았지만 그의 목적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더욱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것을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에서는 어떠합니까? 그는 무엇이든 양보하는 신사 같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위치를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국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도덕적인 면에서 남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을 위해서는 간증할 수 있으나 믿지 않는 여러분을 위해 간증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친구여, 당신은 예의 바르고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면에서 당신보다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당신이 죄인인가 아닌가는 이와 같이 스스로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문제가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가 없는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나는 멸망하지 않을까? 아마 당신은 내 몸은 건강하고 심장과 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멸망하겠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이 세상에서의 위치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의하고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만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유일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죄의 원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생활하셨고 2000년 동안 그분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전파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나사렛 예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묻고 계십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허황한 분처럼 느끼고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일 뿐 아니라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나사렛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묻고 계십니다. 이 나사렛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 계십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단언을 내리며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단편적인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게 됩니까? 장래 지옥에 내려간 많은 사람들 중에 그가 무슨 죄로 인하여 지옥에 내려왔는지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에 내려가게 되는 것은 그가 거짓말이나 살인이나 방화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는 모든 사람의 유일한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은 살인이나 방화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죄받는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이러한 죄가 바로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죄입니다. 오늘날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주의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없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또한 사람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내가 어떤 친구와 악수하려고 했을 때 그는 조금 기다리십시오. 내 장갑을 벗고 악수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손과 악수하는 것이지 장갑과 악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손에 장갑을 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로부터 성령이 사람에게 책망하시는 유일한 죄는 바로 믿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에 대하여 책망함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와 정당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살인이나 방화나 교만이나 시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그리스도와 정당한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여, 오늘 특별히 믿는 이들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교회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주에 대해, 구속에 대해, 구원에 대해 잘못 전파했을 뿐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잘못 전파했습니다. 죄에 대해 잘못 전파했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만 어떤 교리를 발견할 뿐 교리를 만들 권위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내려가게 되는 유일한 죄는 그리스도와의 정당한 관계가 없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인이나 방화나 간음이나 교만이나 거짓말이나 시기 등등으로 사람의 유죄를 증명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죄들의 처리에 대해 주의합니다. 이러한 죄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철저히 계산하면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러한 죄들에 대해 하나님께 사함을 구할지라도 이 유일한 죄를 하나님과 분명히 계산하지 않으면 당신은 여전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주의하는 죄와 성령의 역사가 유일하게 처리하는 이 죄를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화나 살인이나 교만이나 시기 등등이 죄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죄의 근본이 아닙니다. 죄의 근원은 불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죄가 불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전파는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불지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인하지 않고 불지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장래 지옥에 내려가는 사람 중에 이러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할 한 가지는 그리스도에 대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그리스도와의 정당한 관계가 없다면 당신은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이 말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사탄은 그리스도의 이루신 역사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해 주의해야 할 중점을 바꾸려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단편적인 죄들만 주의합니다. 그들은 죄의 근원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죄의 근원을 주의하지 않고 단편적인 죄만을 주의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루신 역사를 뒤집어 엎는 사람이지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이 받은 구원은 다만 심리적인 것이고 도덕이 개선되고 생활이 변한 것뿐입니다. 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올바르게 받을 수 없습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탕자가 탕자된 것은 아버지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에 대해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순절날 성령의 맨 처음 역사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으며 그리스도와의 정당한 관계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였으므로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리는 느낌을 갖게 된 것은 형제들과 불화하거나 도박하거나 사람을 때렸거나 살인했거나 불을 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정당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답변을 주의해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첫째로 회개하고 둘째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회개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회개란 과거에 살인했으나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다. 과거에 불을 질렀으나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다. 과거에는 거짓말을 했으나 이제는 하지 않겠다. 전에는 교만했으나 이제는 교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회개란 이러한 죄들만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침례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옴을 뜻합니다. 침례는 바로 세상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나옴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 어떤 사람이 국적을 바꿀 것을 정부에 청했는데 내무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세금을 내지 않고 호적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곧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사람이 죽었다면 나라에서 징명할 때에도 그를 징집하지 않을 것이며 세금을 거두어 드릴 때에도 그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호구조사 때에도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침례는 옛 지위를 전부 전복시키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이미 나도 못 박혀 죽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침례는 이 역사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당신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러나 죽음도 아직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매장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나왔고 다시 흙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사람의 최종 결말입니다. 매장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끝냅니다. 매장은 사람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침례는 당신의 인생의 역사가 끝났음을 말합니다. 보통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침례는 바로 당신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써 있는 끝이라는 글자입니다. 친구들이여, 성경에서 주의하는 유일한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이 유일한 죄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실패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 죄를 처리했다면 단편적인 죄들은 쉽게 처리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편적인 죄들을 다 처리했다 해도 지옥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정당한 관계를 갖고 죄에 대해 정당한 처리를 갖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죄에 대한 그분의 관점이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 주의하는 바가 올바르기를 원합니다.